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례식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의 원래 있는 제자리로 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면 우리가 되돌아간 그 일상은 그저 예전과 똑같은 일상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파도가 조금씩 조금씩 몰려 들어오면 우리는 그 일상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은 그리움의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후회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또 휩쓸고 지나갑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저는 지난 2011년 고난주간 기간에 제 아버님의 마지막 말기암 선고에 관한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 역시 제 아버님의 그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그리움의 파도, 후회의 파도가 계속해서 번갈아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평소에 제가 잘 먹던 음식 하나를 한동안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플레였는데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이 요플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 안에 한쪽 벽을 가득 시커멓게 가렸던 그 암을 제가 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 저희 아버님은 유일하게 그 요플레 하나밖에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6일 밤, 그러니까 제 아버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그 전날 밤 아버님이 머리맡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요플레를 그 작은 플라스틱 수저로 퍼서 저희 아버님 입속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요플레를 보기만 해도 그것이 제 가슴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이루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그 요플레를 제가 보는 것조차 싫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일종의 이 역시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 불리우는 이 트라우마는 전쟁, 살인, 고문, 자연재해, 강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불안, 염려, 공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목 졸라 죽일 뻔한 죽음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커서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숨죽이며 모여서 함께 포도주와 빵을 먹고 있다면 그들이 그 포도주와 빵이 제대로 목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발을 씻으려고 물에 자신들의 발을 담그면 온유한 주님께서 그 따뜻한 미소와 말씀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것이 생각나서 그들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후회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주중에 진도 앞바다에서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바다만 보아도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한동안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어야 할 터인데 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사이에서 이 침묵의 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날 정신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단어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이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심한이라는 말은 저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깔아안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란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를 그 초월하는 그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저 밑으로 깔아앉고 깔아앉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어서 거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낸 사람인데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와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참으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 함은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당한 고난을 뜻합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생긴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저항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그로하여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었다 함은 사도 바울이 그 전후로 복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지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또한 육체적으로 매우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들려온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이 그를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친히 가르쳤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거꾸로 자신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조롱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말투와 외모까지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와 같은 소문을 사도 바울이 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이 전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교인들로부터 마치 등에 칼을 맞은 것과 같은 배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때 받았던 심리적 타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외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그렇게 외적인 핍박이 찾아오고 또한 육신이 몹시 쇠약해져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복음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잘 못해서 나의 무능과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었을까? 혹여라도 나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실망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나이 50줄에 접어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에 의욕이 없고 기대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진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간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을까?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감사하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비슷한 동일한 일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또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들어오는 이 어려움이라면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이 혹은 같은 믿는 신자들끼리 혹은 같은 교인들끼리 찾아오는 그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면 그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질 때가 오곤 합니다. 회의감을 넘어서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박해와 배신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이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구나 라고 하는 낙심이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안팎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장애물로 여겨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미 죽어도 좋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명자가 또 그 역시 한 사람이었기에 장애물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심정에 좌절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인생 이 최악의 순간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을 법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계기로 삼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혹은 박해와 배신과 버림받음과 무기력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실패와 낙심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다시 결단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려움과 내부에서 들어오는 배신과 내 안에서 무너져버리는 이 나약함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나의 재력과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과거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에서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력하고 나약한 것 같으나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또한 지금 수없이 많은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그 고난 속에서 체득한 하나님의 위로가 타인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자기의 고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 넘쳐 들어와 있음을 그가 알기에 자기처럼 고난받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로가 그들에게 또한 위로로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환난과 고난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교보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고물상의 하나님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품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버려진 우리들을 다시 주워다가 처음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의 그 고난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아무리 우리의 삶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무너지고 나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누군가를 다시 살리게 하는 일에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우리 고난 주간의 마지막 여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싸우신 하나님이셨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예비해 놓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싸움의 길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묵상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걸으셨고 만나셨던 그와 같은 장애물을 우리 역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 역시 죽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모멸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에 비록 새기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올 한 해 무수히 많은 입시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모멸과 거절감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오랜 해묵은 갈등은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붙들고 믿어도 쉽게 아물어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소유하고픈 욕망이 날로날로 더 강력해지는 것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동료들이 계속해서 부러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엉망진창 같은 우리의 누추한 일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다칠 것이고 실패하면 좌절할 것이고 병들면 또 외로워질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이 장애물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을지라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때때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죽은 일만 남았구나와 같은 가장 낮고 극심한 절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결단코 그 절망과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혹여라도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이 장애가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선물인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힘에 겨운 심한 고난 앞에서 잠시 주저앉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까지 고백한 사도 바울이었건만 그 역시 계속되는 박해 앞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변질되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조차 그것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당도한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계기로 삼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최악에서 최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발돋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 인생의 높은 언덕길 오를 때 뒤에서 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힘주시는 주님,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서 지켜봐 주시는 주님,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날이 오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 모멸과 버림받음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찬란한 부활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